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극한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나무. 천국에는 슬픔의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이 나무로 옵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슬프다고 할때그 나무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슬픔의 옷, 고통의 옷을 벗어서 이 나무에 걸쳐 놓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 슬픔, 고통의 옷을 훌훌 벗어서 이제 나무에다 걸어 놓습니다. 천사는 그를 데리고 나무 주변을 한 바퀴 쭉 돌면서 또 한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다른 옷한 가지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천사의 그 안내를 듣고 슬픔의 옷을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한 그 옷은 결국 자신이 처음에 벗어놓았던 그 옷을 선택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자신의 슬픔과 삶의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 슬픔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은 동일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인생 삶 가운데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아픔과 슬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일찍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희망이다. 다음에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할 수가 없다 라고 희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즉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빼앗긴 한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나인성에 있는 과부 한 여인을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녀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앞서 보냈습니다.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한 과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배경 가운데 남편을 잃은 과부는 어떤 상황일까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그 뜻은 그냥 정서적인 슬픔을 더 뛰어넘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과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모든 재산의 상속에서도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부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소외된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초에 아마도 이 아들이 있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절망했겠지만, 그래도 아들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 바라보며 살았겠죠. 아마 이 아들이 그 여인에게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겠죠. 아들에 대한 모성적 사랑도 또 희망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경제적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자신을 봉양할 것이고 가문을 번성시킬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죠. 이처럼 홀로 남겨진 이 과부가 삶의 아픔과 상처도 아무로 갈 즈음에 잔인한 사망의 회오리 바람이 다시 몰아칩니다. 그것은 너무도 허망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녀에게서 이 죽음이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극한 절망과 슬픔,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몇 번을 까무러치고 땅을 동동 구르고 또 하늘을 향해 소리쳐 보아도 이미 아들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죽어버린 아들, 어떤 상황일까요? 또 그 아들의 시체를 따라가 처연하게 따라가고 있는 이 과부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한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위로도 또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저 가까이에서 따라가 주는 정도밖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극한 절망의 상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나인성의 거대한 죽음의 행렬이 지금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청년이지만 죽음은 정작 홀로 남은 어머니와 또 그녀를 사랑하고 곁에 붙어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 그것이 바로 죽음임을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뼈저리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이 죽음이 자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인성을 빠져나갈 무렵에 또 일단의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바로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죽어가던 로마 군인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지금 덩실덩실 희망과 소망이 넘쳐서 기쁨 가운데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고 과부를 비롯한 아들을 잃어버린 또 주변의 사람들은 절망과 극한 슬픔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채 묵묵히 어두운 마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딱 두 가지 이 행렬이 맞닥뜨리게 된 이런 모습이 전의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통상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원하면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펄쩍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한단 말이에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님 앞에 자존심 다 깔아뭉개고 회복되고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주님 앞에 나오기 마련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절망이 너무나 커서 그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변화를 상상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상황 종료, 이것이 절대 절망에 이른 사람, 영적 죽음에 이른 상태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들을 잃은 과부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관에다가 손을 내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까지 주변에 있었던 제자와 과부와 주변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극한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희망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사람을 완벽하게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면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면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죽음이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시더라도 나에게는 무기력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으로 이미 내 생각 가운데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이미 무관심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죽음의 증상은 삶과 나의 삶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때에는 반응도 보였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반응을 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영적으로 침체됐어. 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반응 없는 모습,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 없는 모습,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과부, 우리가 돌봐야 될 지극히 정말 소외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관심을 보여줘야 될 이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참된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또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반응을 보이십니다. 극한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절망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관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이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죽음의 죄악에 묶여서 더 이상 소망할 수 없고 이 상황과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이 나 자신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울지 말라. 세상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 아들 한 사람만이 자신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이 과부에게, 이 과부가 이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누가 와서 울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갖다 주고 그 어떤 것을 해준다 한들 그 사회와 그런 이 과부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 분위기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하려면 그 슬픔과 절망의 원인인 그 죽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무나 울지 마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의 세력을 멈추고 그 죽음 가운데서 청년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찬양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가 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서 주님이 옆에 계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불쌍히 보고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자,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다 놀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관에다가 손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더러움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음의 행렬에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영어로 stop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 죽음이 더 이상 예수인 내가 있는 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 그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장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죽어있는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15, 16,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청년을 살렸어요. 살리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극한 절망의 중심부로 들어가셔서 그 절망의 깊은 뿌리까지 다 뽑아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랬기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올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찾을 마음도 없을 때, 우리가 그분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십자가 져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언제 고백 먼저 했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그냥 말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과 권세로서 주님이 임하해 주시면서 영적인 죽음과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잖아요. 살아난 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합법적인 지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를 해보면 저도 장인어른하고 아버님을 작년에 각각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면서 사실 그전에도 장례를 치렀고 또 정말 그 비통한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진짜 저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가시니까 정말 더 비통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누워계신 것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왜 죽는 걸까? 원래 죽기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사람 늙으면 죽는 거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늙으면 죽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죄의 형벌로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죽음의 권세는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죽음의 상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요. 뭘 하고 싶어도 죄가 우리를 붙잡으면 선한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도리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인류를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냐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러 죽음의 증상들로 병들어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육신의 질병이 죽음의 증상만 같습니까? 사실은 더 먼저 영적인 질병이 먼저 와요. 모든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교만, 끝없는 비교의식, 열등감, 무관심, 무정함, 원수를 풀지 아니하는 것, 탐욕, 분쟁, 사기, 무지어, 어리석음, 무자비함,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질병으로 연결이 또 돼요. 그래서 육신적, 영적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 호흡하는 순간에도 그 질병 가운데 고생하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그 밑동에서부터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를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에서 사망을 선고한 거예요. 사망 스톱! 이걸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건져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 가운데 괴롭게 극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마치 과부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나인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이 장면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인성에 왜 들어갔을까를 성경 전체를 쭉 훑어보고 제가 책을 다 살펴봐도 다른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간 이유는 이 과부 고쳐주려고 이 과부 회복시켜주려고 이 청년 살리려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과부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쌍히 보고 계십니다. 극한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고 희망 없어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울지 마라. 네 상황이 정말 힘드냐? 너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을래? 너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래? 내가 있잖아. 너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네 아들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나를 만나야 돼. 그러면 나를 만나면 내가 너 아들도 다시 돌려줄 수 있고 영적인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극한 절망에서도 일어날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를 찾아가서 이 청년을 되찾아 그녀에게 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과부를 통하여 아니 이 청년을 살리내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그 의미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포인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살려낸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데 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내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이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죄와 죽음이 쏘는 독화살을 맞고 인생을 헤쳐가느라고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 지어보셨죠? 여러분 교만함과 연약함으로 불신앙으로 죄 지어봤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달콤하던가요? 그 순간은 달콤할지 몰라도 죄의 대가는 씁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괴롭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살면서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죄의 무게를 알아요. 그 누가 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봐라 해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함부로 죄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죄와 죽음과 여러 가지 영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헤쳐나가는 이 삶 가운데 여기저기 생긴 상처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과부는 결국은 극한 절망 가운데 남편도 잃었고 그나마 희망 품고 살았던 여인이 아들도 잃었어요. 극한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결국은 이런 비참함 가운데 극한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결국은 그런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하게끔 만드신 거죠. 여러분, 나의 상황 가운데 극한 절망과 소망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부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그 절망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만 만났나요? 아들도 다시 살아났어요. 아들만 살아났나요? 결국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정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기쁨을 알았어요. 참된 평강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 극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봐주셨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결과가 나에게는 더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괴로운 일들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있다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모든 그대로 그 민낯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또 목사가 돼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역자로서 사역을 뭐 해서 뭐 어떤 뭐 사역이 잘 되고 뭐 누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잘해서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불쌍해서 뭔가 하나님이 순종하여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갔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셨고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된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들으면 살아납니다. 사실은 일어나지는 것이고 사실은 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 같죠? 사실 말씀을 들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내 고난의 이유가 되는 이 상황을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 하나만 구할 뿐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고백하면 좋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능력, 무너진 것을 세우는 능력,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 가능성 제로에서 가능성 충만으로 바꾸는 능력, 목마름과 공허함을 만족과 충만함으로 바꿔주는 능력, 죄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 무의미한 인생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주는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의 중심부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밤에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탁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관에 찾아오셔서 터치하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나의 문제의 중심부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좀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터치하셔야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고 여러분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극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극한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실 이유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괜찮음을 다 같이 일어나 찾아갈까요? 우리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피곤하신 분들 앉아 계셔도 좋아요. 네,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달라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조명 좀만 낮춰주세요.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두 눈 감고 이제 간절하게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인격의 죄로 인해 상처가 나 있고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병들어 자아상도 건강하지 않고 또 매사에 부정적이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감정도 병들어 메말라 있는 참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얼굴이 늘 굳어서 웃지 못하는 지체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생각에 사고가 병들어서 얼굴도 경직됐을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 피해의식, 방어의식 등등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어디까지 더 나아가냐면 육체 병을 또 유발을 합니다. 두통, 위장병, 뭐 불면증, 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가져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 찾아오셔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주시고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극한 절망의 이유가 사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는 극한 절망의 상태, 이것이 나의 문제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문제를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소망 없는 삶처럼 살아가지 말고 스톱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희망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스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을 놓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